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오늘 성가곡 연습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오늘 준비하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게 되었는지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오시지 못하셨는데 천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 심소재로 오실 거고 천준혁 선교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하시는데요. 박미정 사모님, 호진이, 우진이, 혁진이가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안식년 마치시고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식 목사님 맞으시죠? 이태식 목사님, 이태식 목사님, 김정미 사모님은 저도 조금 전에 뵀는데 그 장서경제 경희자매와 이렇게 아는 가정이시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한 10년 동안 개혁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잠깐 나오셨다가 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예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칠 즈음에 우리 성도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오늘부터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이고 그렇게 되면 설교가 잘 된 것이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thought syst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체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종교는 생각의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활이 시작된 때부터 언제나 종교는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후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감정이 있었을 텐데 그 느낌을 자기 아이 손자에게 끝도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모든 인류에게는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된 두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 추방에 대한 기억이고요, 또 하나는 노아 홍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내륙 종족에도요, 전혀 바다가 없는 내륙 종족 안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한 번도 큰 물을 접해보지 못한 인종들에게도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다 있습니다. 대물림의 흔적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시에 인간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떻게 하면 초월자를 화내게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낙원을 경험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 인류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그래서 역사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신과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것이 정리된 체계로 나왔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즉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왔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혹은 신을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한 혹은 신과 함께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가지는 특징을 보면 재밌습니다. 특별히 뭐 사이비나 하등 종교는 두고 고등 종교만 보면요, 고등 종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달한 고등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창시자가 있고 몇 대에 걸쳐서 그 제자에 의해서 체계들이 완성되어 갑니다. 근데 내용상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창시자로부터 어떤 것을 전수받았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내용, 혹은 내가 곧 우주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극대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주요 이슈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종교의 내용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종착역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선행 혹은 고행 혹은 벌을 받든지 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종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죠? 기독교. 그러면 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천주교, 또 불교, 이슬람교 뭐 다 있죠.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상호동등하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궁극적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산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따라서 자기 종교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오만과 착각이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좀 더 성숙한 자세인데 다른 모든 종교를 똑같은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들은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까지 기독교만 따지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망각하고 경멸하고 폄하하는 그 무리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문제였지, 그 태도는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스님이 계신데 막 스님 앞에 가서 스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하고 있거나 스님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혹은 사찰에 가서 어떤 지금 사찰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법회를 열고 있는데 막 얘기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목타가 막 치면서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태도와 성숙과 미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은요, 이런 것입니다. 종교 간의 유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각 종교들을 비교해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교 간의 차이는 실제로 조화시킬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7, 80세까지 그 예수님이 살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평범하게 죽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중핵과 같은 것인데, 코란이 맞다면 기독교가 틀린 것이고 기독교가 맞다면 코란이 틀린 것이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와 함께 더불어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요, 그들이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광식 교수님이 그 당시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포스트 모던 시대와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용어도 생소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30년이 지난 동안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의 진리는, 그들이 믿는 진리는 뭐냐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향력에서 나온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유사하고 함께 통합해야 한다. 특별히 캐톨릭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종교 간의 화해를 논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근거 없는 믿음과 확신을 다른 종교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하나의 종교이고 이데올로기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종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적극 나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얘기입니다. 개개의 종교가 이해하고 그 개개의 종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제3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강요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의 제국주의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독단적인 종교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진리를 수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계시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교라는 말 자체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슬람의 코란이나 혹은 불교의 불경이나 힌두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경전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말씀이라거나 유일무이한 계시라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종교적 원시시대 입장으로 치부합니다. 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기독교의 20세기의 기독교 석학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각 종교들 간의 세계관적 틀이 너무 달라 경전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종교들과 문화들 사이에 적어도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반은 존재한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궁극적 실제나 절대자를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분,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원리, 체제, 사상, 에너지, 힘으로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원리, 체제, 사상,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인격체와 인간이란 인격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인격체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것, 계시의 책으로 우리를 자기를 드러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원리, 체제, 사상, 에너지가 아니고 절대자이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보이시는 것,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여러의 종교의 경전의 하나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책으로 이 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결국 성경의 내용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를 말해놓은 책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계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그냥 내가 뭐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르다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죠? 혹시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까?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까지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성경을 쓴 저자들은 4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 40여 명은 시대가 달랐고요. 직업이 달랐고 그들의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의 저술의 앞뒤가 맞습니다. 이게 맞으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기록하자고 회의를 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직업, 이 40명은 제자 선배 관계도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모아보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내용과 계시와 일치합니다. 16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썼는데 1600년 후에 성경이 마감됐는데 맞춰보니까 말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과 직업이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과 요한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임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너끈히 말해줍니다.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람이 써서는요 이런 내용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자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해낸 사람입니다. 대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쓰지 않고 기자다라고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라고 쓰지 않고 성경 기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은요, 동일성은 커녕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모순 두성일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인간에 의해서 그런 성경은 이미 폐기 처분되고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뭐 비교적 동일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 할지라도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론가처럼 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끈기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작품을 그의 한 생애 동안 10번, 20번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읽는다 할지라도 직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엷어지기는 커녕 더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왜? 왜?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용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이상 안 읽어줘야 되는데, 읽으면 감동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감동을 느끼는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읽을 때마다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통일성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 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조를 쫙 만져보면요, 구조가 하나입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먼트라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옛 약속, 옛 약속.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과 약속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너무나 치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거든요. 뱀은 사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구약 뒷부분에 가면 예언서 중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며 이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사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삶, 죽으심, 부활 등의 모든 과정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구조입니다. 예언과 성취입니다. 근데 예언의 성취가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물고 물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간의 타치로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도 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교하게 물고 물려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그럼 왜 중요한가? 희한하다, 그렇게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이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앞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해했고요. 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몰랐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책으로 쓰여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계시로 이야기해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다. 이 인간들이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간들에게 말해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체계와 몸속에 갇히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학교 가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관해서 조직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지식, 의, 거룩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참 지식, 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는가?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지식이고 그분이 하셨던 것이 의고 그분의 삶이 거룩이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도 잡지 못했을 겁니다. 막연하게 두려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잖아요. 막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다 막 부수고 직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많이 보내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고 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의 39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인 복음서 이후의 책들은요. 대신에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일부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든과 어려움, 갈등 이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현상적인 게 아니고 이건 비상적인 것이고요 본질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비록 내 삶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제가 좀 정확하게 아마 칼빈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칼빈 아니면 루터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설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막 깐죽거리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 어거스틴에게 물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뭐가 다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다가 일생을 낭비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은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이요,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을 모으셨고요,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맞춰야 할 초점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진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생명을 구원해 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래서 어떤 생명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7, 80 혹은 그 이상의 수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뭐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 뭐냐?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유혹, 명예, 권력, 쾌락, 뭐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유혹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이중적인 삶에 마침내 마침표를 성경을 통해서 찍을 수 있고 나는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만 중요하고 신약은 안 중요한가?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성경 27권은. 구약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내용은요, 그 내용은 수천 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아, 이게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 단순히 그냥 옛날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이 함무라비 시대의 법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사가 있고 일반 세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대사가 있고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일반 세계사에서 너무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던 어떤 왕이 성경에는 한 줄 딱 점 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중요해요. 그 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깨지고 반역한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창조하고 타락은 보이는데 구약을 보면 구속,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 읽자 그러면 이렇게 어플 꺼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책이 다를 때까지 자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태형 목사님 성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태형 목사님 성경 거의 원로지 은퇴하신 목사님 성경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성경으로 7년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사실 제 성경도 지금 좀 많이 너덜너덜해졌거든요. 했는데 김태형 목사님 성경 딱 보면 완전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보면,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줄쳐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면요, 책별로 나누어진 성경책을 쪼개서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것도 귀찮으면 사무실, 화장실, 침실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꽂아 놓으십시오. 성경을 늘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뭐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성경에 대한 기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가르침에 부딪힐 때, 회의가 들 때, 모든 것의 종착점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아닙니다. 한 세 번 정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냐면, 이건 사람이 쓰는 거 아니다,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다. 여러분, 통독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부 2010년도의 성경 목표 아시죠? 얼마입니까? 성경 얼마 읽도록 하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1독. 중고등부 2016년도 성경 목표 아십니까? 2독입니다. 이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이 되겠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제가 놀랬던 게 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20살에 입학을 했는데, 20살 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제 친구 한 명이 19살 때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요, 신약 성경을 그 당시에 7시간 반 만에 한번 읽었습니다. 고3 때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이 친구는 20살 때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성경책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밤 한 10시에 올라가지고 새벽까지 신약을 다 읽습니다. 쭉 읽는데 한 7시간 반 만에 읽었으니까,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읽으니까 중간에 어떤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내려옵니다. 이 말씀이 딱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신앙서적, 다른 어떤 메시지, 이건 아닙니다. 제가 송민호 전사님 그때 몇 장 읽으셨다 그랬죠? 초등학교 제일 많이 읽을 때 100장 정도.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아버지가 그때까지 다 읽어라, 초등학교 때요 하루에 100장 읽었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을 안 봐주시네요. 저는 저의 주님,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에 150장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 읽었냐? 우리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초등부 주일학교. 근데 선생님이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도 어제 성경 몇 장 읽어서 묻는 거예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간 겁니다. 내가 1등을 하고 말리라. 여러분, 초등부 때 성경 1독 안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경 2독 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가십시오. 족보, 성막 다 넘어가십시오. 그걸 보겠다. 안 됩니다. 성경 통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역개정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우면요, 세번역 성경 읽으십시오.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을 때요,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항상 멈춥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 절대로 못 읽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한 책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10번, 20번 읽으세요. 성경의 무슨 책이든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QT를 하는 분들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이제 딱 달이 바뀌어가지고 누가복음이 이번 달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라 그러면 저는 앉아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저는 일단 읽습니다. 큐티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며칠 하다가 또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이 누가복음이면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더 깊어져요. 성경 전체가 어렵다, 그것도 너무 길다 생각하는 분들은 요한 3서, 유다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장밖에 없는 거. 짧은 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든 간에 짧건 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그 다음 읽을 것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여러 번 읽는 게 좋습니다.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한 4장 정도 되는 서신서들을. 그런 다음에는 다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으로 가서 다시 여러 번 읽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 같은 책입니다. 이 두 책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쓴 다섯 권부터 시작해서 한 권의 책을 여러 차례에서 읽어나가십시오. 성경을 이런 식으로요, 쫙 그냥 부분 부분 읽었잖아요. 이렇게 1년을 읽고 난 이후에 그럼 대충 전체는 아니어도 성경 전체 흐름이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1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읽어집니다. 안 그러면 잘 안 읽어집니다. 성경이.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이런 말 알죠? 뭐라였지?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이걸 뭐라고 하죠?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별로 상관없이 하루에 평일 3장, 주일 5장, 혹은 평일 5장, 주일 7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채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요,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좋은 자세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보약 다리 엎먹기식 성경 읽기입니다. 이해가 되든 말든 쓰든 삼키는 겁니다. 좋겠지 뭐.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번역된 성경이나 풀어서 쓴 성경이 도움이 되는데, 새번역을 읽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메시지 성경이 좋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펼쳐놓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보면 무슨 말인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경전인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내용은 역사의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경전들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작된 어떤 신화적, 설화적인 어떤 성격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냐가 안 중요하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그 메시지가 중요하려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요, 관계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숨쉬는 사람들과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념, 체제,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맺으신 관계고, 모든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구약에서는 그 구약이라는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안에 있는 의미만 담는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길을 찾던 궁리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적값을 치르든지 용서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최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들으니까 뭐 그렇겠지, 왜 그랬을까, 이런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명제를 찾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체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제가 언젠가 영성에 관해서도 설교하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해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개역개정에는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힘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선 칼보다 더 날카롭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일 때가 주후 100년쯤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요즘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벼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칼이라고 해도 거의 몽둥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근데 좌우에 날이 선 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칼이 아니어서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썼다면 양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레이저 빔과 같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뉘앙스입니다. 그만큼 아주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저 빔과 같은 날카로운 것이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깊숙한 곳까지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낱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신의 이상과 생각을 신의 힘을 빌어서 성취하거나 조금 더 고상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안 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의 경험, 내 생각이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대상,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여기. 여러분 처음 보신 분, 저는 이게 부서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 강대상은 우리 아이들이 놀던 흔적들입니다. 전 이 강대상 너무 좋습니다.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다 부서져도 이거 쓰고 싶습니다. 김태영 그 선교사님, 김태영 목사님이 쓰신 성경책만큼이나 이 강대상에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토록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경전들은 그냥 읽고 자기가 깨우치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큐티를 하시거든 성경을 읽을 때 펼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다 쪼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얼마 떠 있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인데, 중국 아마 지하교회 같은데요, 성경책인 것 같아요. 중국 성경책. 근데 어떤 그 보따미, 보자기 같은 곳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는 데서 성경책을 열트니까 정말 벌떼처럼 달려가서 성경책을 하나씩 가지고 가면서 울면서 그걸 끌어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려고. 여러분, 초기 우리나라 기록에 돼 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었는가, 이 초기 초대 그 교회사를 보면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얻으면요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읽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앞에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빌었었는데 내가, 이제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 정성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너무 가볍고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과는 비교할 때 옛날 초기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들은 정말 귀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경청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드리려는 자세로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확 들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적인 뜻과 개인을 향하신 특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의무로 느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의무를 느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닌데 기도를 충분히 못하면 죄책감이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무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의 균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무감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두고 나니까 또 방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고민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배운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너무 행복하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적을 평가받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도 마치 입시 공부와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공부는 어떤 거냐? 원래 공부는 즐거운 겁니다. 안 믿으시려고 하네. 왜냐하면 공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원래 공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니까 즐거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인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말입니까? 일반 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는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읽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발로 이렇게 땅 차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수억 헌금을 바닥에 깔고 자면서 꺼내 쓰지 못하는 어떤 노인 얘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것이 설교의 결론인데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성경을 누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좀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도전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성경을 꺼내놓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또 쓰기도 하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 공동체는 먼저 읽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읽고 암송을 시작했는데, 읽고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선한 결심이, 이 선한 결심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지속하여 읽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이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